이사야서 22장 5절에서 7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아멘. 지난주에 22장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21장까지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옆에 있는 나라들, 열국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고 2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는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다를 놓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좁혀서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유는 설교 중에도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약간 언덕 위에 있는 도시고 또 성전이 있기는 했지만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있다. 그래서 골짜기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라고 예루살렘을 묘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고가 예언이 있었고 4절에서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앞으로 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마음이 너무 아파했고 통곡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슬펐는지 이사야가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나를 위로하지도 말아라. 위로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22장을 저는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고 15절부터 25절까지는 그 예루살렘에 특별히 샘나라고 하는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 경고하고 있다 그랬어요. 샘나는 누군가 하면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하예요. 고급 관리예요. 국가의 재정을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금고를 관리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경고하는 것이 결국은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주에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 설교와 오늘 5절부터 7절까지의 설교는 사실은 하나의 설교예요.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이사야가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통곡했다고 그랬죠. 그 통곡을 하는 것이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사야가 통곡하고 슬퍼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슬픔의 날을 맞이하는 유다 혹은 슬픔의 날을 맞이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날은 한마디로 말하면 슬픔의 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좀 번역을 이렇게 펼쳐놓는 듯한 그 모습을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영어로 놓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The Lord God of hosts has a day.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날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그날 즉 슬픔의 날은 어떤 날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있는 날이에요. 그날은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 내용을 놓고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5절에 와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날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설령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언젠가 마지막이 있겠지 뭐. 그 마지막이 되면 마지막이지 뭐. 그게 어쩌다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죽는 그날,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이 온다라고 자기도 알아요. 언젠간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날이 자연스럽게 오고 그냥 우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도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놓고 보면 그 슬픔의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의 날이라고 이사야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린 이런 거 들으면 아멘이죠. 왜냐하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행복해요.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이사야가 야 니네들 슬픔이 올 거야. 근데 그날은 하나님이 손 안에 있어. 그러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그날은 이름 그대로 슬픔의 날인데 그 슬픔의 날을 이사야가 5절 말씀에서 세 가지로 묘사를 해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첫 번째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소란하고 밟힘이 있고 혼란의 날이다. 소란하고 밟힘이 있고 혼란한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 소란하다, 밟히다, 혼란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같은 의미예요. 니네 끝장나는 날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너 끝장나는 날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사야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세 개의 단어를 연거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니네들 그날이 와. 그날이 오는데 그냥 보통의 날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날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 우리 권사님 오늘 빨간 스웨터를 입으셨는데요. 어머 빨간 게 너무나 새빨개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빨갛다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빨갛다를 강조하듯이. 그러니까 소란, 밟힘, 혼란은 결국엔 같은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질서하고 암울하고 정신없는 날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 세 단어를 조금씩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 소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전에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소란하다라는 말을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싶어서 제가 성경을 늘 넣어 다섯 개를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거든요. 번역을. 근데 개역 성경을 딱 보니까 분뇨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 분뇨가 뭐야 또? 분뇨가 더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의미는 분뇨가 맞아요. 분뇨라고 하는 말은 분주하다라고 할 때 분이고요. 요는 요란하다라고 할 때 요예요. 그래서 분주하고 요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란하다 그냥 시끄럽다 정도가 아니라 정신없다는 거예요. 정신없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그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교회에서 영커플들을 그 미니스트리를 영커플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영커플 사역을 하게 됐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영커플들 지금 우리 교회 애기 엄마들처럼 이 애기 엄마 애기 아빠들이요 구역 모임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예 구역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제법 사이즈가 있는 교회였는데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구역에 처음 가기는 했어요. 처음에 한번 갔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이 아이고 정신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왜? 애들을 데리고 오니까 애들이 소파에서 뛰어요. 안방에 메스터 베드룸에 올라가갖고 침대에 올라가서 뛰고 난리법석을 쳐요. 베개를 가지고 휘두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을 제공했던 그 교인은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이 일단 없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밥 먹을 때는 애들이 뛰고 먹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정신없으면 좀 가만히 앉아있어. 시끄럽겠네. 이 자신 있는 할머니 권사님이 한마디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애기 엄마가 애들 데리고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눈치가 보여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신없는 그런 모습, 막 분주하고 요란한 거예요. 언제? 그 슬픔의 날에. 언제가 슬픔의 날이에요? 아수르가 공격해오는 그날에. 히스기야 왕으로 놓고 얘기하면 이거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하는 거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에 포위당했었잖아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짓밟히다라고 하는 짓밟힘, 밟히면 바로 짓밟히는 거예요. 구두발로 밟히고 있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이죠. 혼란은 뭐예요? 무질서한 거예요. 아예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드는 그런 소란함이 아니에요. 그런 소란함이 아니라 막 뛰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바로 직전에 국경에 전차들이 모여있고 군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국민들은 전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그걸 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지만 마음속에는 두렵고, 두렵다가 사이버 공격이 탁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정신없는 거죠. 물론 다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정말 용감한 국민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도망을 가야 되는 사람은 일단 피난길로 떠났고 지하철역으로 내려갔고 방공호에 들어가서 아기들이 있고 지하철에서 아기를 낳고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들이 보면서 좋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어떨까요? 전체적으로는 정신없는 거죠. 소란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 그것이 지금 유다의 상황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혼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암울한 것까지 있어요. 어두움의 모습으로 닥쳐있는 그런 나라의 현실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슬픔의 날인데 슬픔의 날의 특징이 소란하고 밟힘이 있고 혼란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는 무너지는 날이에요. 5절의 중간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너진다, 성벽의 무너뜨림과 라고 되어 있죠. 성벽이 무너뜨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스기야 성을, 히스기야 왕 때를 살펴보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할 때마다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이사야서 2장에서 서론을 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손이 그 교만한 자들과 거만한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누가 교만하고 누가 거만했던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거만하고 유다 백성들이 교만했던 거죠. 이사야는 좁혀서 놓고 이야기를 하면 유다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면 교만하고 거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우리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노의 손이 있을 때 그날은 슬픔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징계를 받는 그날이 되는 거죠. 그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그 슬퍼하는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당황하는 그날이 될 것이고 무너지는 그날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열왕기하 25장은 유다가 멸망할 때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장이에요. 2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을 헐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밟힌 곳, 혼란하고 소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끝에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산악에 사무쳐 부르는 소리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학자들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분하게 나눠져 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이 이사야서 22장은 참 해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해석하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학자들의 의견이 막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크게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막 어려운 일이 닥쳐오니까 피난을 가는 것처럼 산 위에 올라가서 막 부르짖는 거. 근데 여기 부르짖는 거는 기도라는 뜻이 아니에요. 막 비명 지르는 거예요. 고함 치는 거예요. 외마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고 어떤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성읍에서 예루살렘 성읍에서 도망을 못 갔으니까 에워싸였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못 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골짜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언덕같이 있지만 뺑 돌라서 큰 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막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 비명을 지르는 것이 높은 산, 주위에 있는 높은 산에 부딪히고 메아리로 돌라온다. 그렇게 묘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읽으면서 두 번째 거에 좀 이렇게 많이 마음이 가더라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도 포위를 당하고 있었으니까 도망가도 붙잡혀오고 뭐 그런다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날은 기도하는 날이 아니라 비명 지르는 날이에요. 사방팔방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합니다만 어르신들 성도들 중에는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우리 어르신들 사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사는 노인 아파트를 놓고 예를 들게요. 아파트에서 사는데 옆방에서 매일 밤마다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아니고 그냥 두 달, 석 달 내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아, 처음에는 좀 이해를 좀 해볼까 했어요. 혹시 누가, 가족 중에 누가 먼저 뭐 돌아가셨나 해서 이해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닌데 매일 밤마다 비명을 지르고 있으면 웬만큼 멘탈이 강하지 않는다면 그거 어떻게 견뎌요? 하다못해 벽이라도 두들기고, 하다못해 영어는 못하더라도 매니저한테 쫓아가갖고 나 못 살겠다고 그러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비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슬픈 날이에요. 그 정도로 아픔의 날이다라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과 같이 좀 연결을 해봅시다. 유다를 중심으로 연결을 해봅시다. 아하스를 생각해 볼게요. 아하스가 유다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도 그리고 앞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힘든 일이 있어서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희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설령 과거에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 갖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하스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곳에 도움을 청했잖아요. 그 엉뚱한 곳이 누구예요? 아수르예요.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도와주는 척하고 내려왔다가 오히려 뒤통수 치고 있는 게 이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엉뚱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엉뚱한 것이고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예요. 그러니까 슬픔의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란하고, 그러니까 짓밟히고, 그러니까 혼란하고, 그러니까 무너지고, 그러니까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고.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안타깝게도 현실적인 것은 모든 교회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일부러 부정할 필요 없어요. 교회들마다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세상의 방법으로요? 나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해결하자고요? 나 세상에서 권력이 있으니까 내 목소리 듣고 나 따라오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사방으로 애호삼을 다닌다 할지라도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세상의 방법을 써요.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 있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지죠. 그러니까 비명이 있죠. 그러니까 소란하죠.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 말씀이 저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6절과 7절에서 너무나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6절과 7절을 통해서 보면 원수들이 모이고 있어요. 원수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원수들의 집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보실래요?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엘람과 기르라고 하는 부족을 이야기하는데 엘람과 기르는 쉽게 말하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가 하면 이 원수들이 먼 데서부터 오고 있다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먼 곳에서부터 온다. 엘람은 창세기 14장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부족이에요. 기르는 역대하에도 등장을 하고 있고 에스겔서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족입니다. 근데 먼 곳에서 온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나 먼지 여러분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보고 할게요. 지도를 보면 여기에 있는 곳이 유다예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죄송해요. 왜냐하면 지도를 찾다 보니까 이게 제일 깨끗했어요. 한글로 되어 있는 건 별로 안 깨끗해서 안 가지고 왔어요. 여기가 유다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여기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엘람은 어딘가 하면 이 밑에요. 페르시아 그 해협 있는 이 밑에 있는 이 엘람이 여기고요. 기르는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티그리스 강 동편에 있는 곳이 기르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먼 곳에서 오는 거예요. 먼 곳에서부터 이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 엘람 사람들은 무엇을 메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화살통을 메고 있었다. 화살통을 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활을 잘 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쟁이 능한 거죠. 근데 화살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병거를 탄 사람들도 있고 말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먼 곳에서부터 오니까 지나오는 그 과정에 사막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막을 지나갈 때에 보병들도 즉 걸어가는 그 군인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걸음이 많이 늦어지잖아요. 그런데 말을 타고 오고 병거를 타고 오면 얼마나 빨리 오겠습니까? 전쟁에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로 예루살렘까지 오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 곳에서부터 오고 있고 그리고 기병이 있고 보병이 있고 병거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완벽한 군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르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방패를 들었다라고 했어요. 아무도 침입할 수 없고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군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절이 시절이라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우크라이나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설교 마무리를 하면서 침공을 러시아가 시작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이버 어택을 했죠. 사이버 공격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군인들도 이 온라인 인터넷 이런 거 없으면은 작동을 못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군목이신데 미국의 군목이신데 이분이 작전을 들어가요. 작전을 들어가서 제가 어디 뭐 멀리 갔냐 그랬더니 지역 얘기는 안 할게요. 미국에 있는 어느 주에 모여서 텐트 큰 군용 텐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작전을 하는 건데 그게 다 사이버 공격이에요. 사이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뭐 우리 라스베가스 근처에 미국 공군 기지가 있잖아요. 그 공군 기지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에 떠 있는 드론을 컨트롤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컴퓨터 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이버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먼저 해서 모든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다운을 시켜놓고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미사일 쏘고 그 다음에 탱크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체첸 민병대,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한 민병대가 러시아에 있는데 그 민병대를 투입한다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군대라는 겁니다. 지금 들어올 준비하고 있고 이제는 보병이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오늘 아침에 들었던 뉴스는 푸틴이 핵무기를 쓸까 말까 만지작만지작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듣고 왔어요. 얼마나 완벽한 모습이에요.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제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화살 갖고 가고 말 타고 가지고 가고 그리고 병거 타고 있고 그리고 걸어가는 보병들이 있고 그리고 방패 든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먼 곳에서부터 지금 모여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먼 곳에서부터 온다는 게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며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른다면 적군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애워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터지는 것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미리 예측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터지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욥도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따지지는 맙시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 죄 지은 거 아니야? 이 말은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에게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나에게는 할 수 있잖아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을까? 그러니까 전혀 엉뚱하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터지고 났을 때 아차,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을까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먼 곳에서 온다는 것, 예상하지 못한 적군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군대들이에요.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옵니다. 정말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옵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세 번째 거는 이 기르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두 번째가 세 번째인데 집결에 있는 적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비참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7절에 앞에 이런 말이 있죠.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여기 아름다운 골짜기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환상의 골짜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쓸 때에 그냥 예루살렘에 집결하였고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아름다운 골짜기에 집결하였고 라고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여러분들의 반려견을 절대로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개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큰 집, 큰 애들은 밖에서 키울 수도 있고 집안에 뭐 케이지가 있을 수 있고 뭐 그러는데, 하여튼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마당에 개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집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집이 그냥 시가로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한 200만 불짜리 집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라스베가스에서 200만 불짜리면 대단한 집입니다. 그런데 계집이 불탔어요. 무슨 실수로 해서 계집이 불탔어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의 집이 200만 불짜리 집이 불탔어요. 그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집이 불탔어요. 어느 게 더 아파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제가? 그냥 집이 불탔어요가 아니라, 그냥 계집이 불탔어요가 아니라 200만 불짜리가 불탔어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200만 불짜리나 되는 그 근사한 집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적군들이 모였어요. 이거 하고 그 아름다운 골짜기에 적군들로 가득 찼어요라고 하는 말하고 의미가 다르죠. 완전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성이 있는 곳, 그 아름다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골짜기에 빼곡하게 원수들이 집결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픔을 극대화시켜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곳에 가득히 모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집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날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 곳에서부터 온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생겼고요. 완벽한 군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원수들은 우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결하고 있는 거예요. 가득 메워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고 어리석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원수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부터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빼곡하게 에워싸고 있을 것이고 완벽한 모습으로 갖추고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 아름다운 백성들이 있는 그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교회가 원수들로 인하여서 공격을 받고 어려워지고 아프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곳에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집이 어둡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곳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송이 있는 그곳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장을 꽉 찍어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게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남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에게 남은 것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설령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성령님의 주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으니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셔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마다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람 갖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